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 본문 자체도 그렇지만 말라기 맨 끝에 붙어있는 결론 혹은 결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말라기 전체에 대한 결론이겠죠. 동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보면 말라기가 히브리어 성경의 맨 끝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말라기 선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또 기록된 성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읽은 이 4장 4절부터 6절을 끝으로 해서 이후에는 뭐 3, 400년 동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무겁고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4절부터 6절은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4절. 이 4절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다 보지 않고 4절 한절 내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내용은 뭐 복잡하건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론적인 명령인데 명령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고 잘 생각하고 있으라.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의 법,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그냥 언약의 법, 모세의 법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 율례와 법도를 다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말라기를 지금 결론 짓고 있는 것이니까 말라기가 6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을 6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꾸지람하셨습니다. 그럼 맨 끝에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내가 너에게 꾸지람한 6가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조금 더 적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가지도 기억을 못하는 판이거든요. 그대로도 순종을 하지 못하는 판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6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6가지 그것 말고 그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것 이외에 하나님이 지금 기준 삼으시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몽땅 다 기억하라. 큰 내용이건 작은 내용이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주셨던 율법의 내용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면 율법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하게 따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생각하면 아 이게 있었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어야 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출애굽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없이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출애굽이 당연한 것처럼 딱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율법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원래는 종살이하던 사람들 또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착취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율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좀 지내다가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율법 그러면 꼭 광야에서 받았는데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들도 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도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호렙산의 율법을 받았지 이러지만 현실만 놓고 보면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법을 이스라엘은 언제 배웠느냐 바로 직전 세대 아버지 세대로부터 배웠는데 아버지 세대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성전도 새로 짓고 가정도 회복하고 성벽도 쌓고 이러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모세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율법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율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이 또 연동돼서 기억이 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는 출애굽과 비슷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구나. 아버지 세대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몇백 몇십 몇 년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대략 천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지금부터 이 말라기 때부터 천년 전 사건인데 그게 기억이 잘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자기 아버지 세대 뭐 짧게 보면 2, 30년 길게 보면 한 5, 60년 그 앞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잘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당연히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혀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자를 중시하는 분들은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셨나 보다.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여기 나온 대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맨 끝에 모세혈과처럼 붙어있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으려면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만 이게 첫 걸음을 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기억의 반대말이 뭘까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각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브루그만이라고 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망각이다. 잊어버리는 거다. 망각이라고 하는 건요. 사건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다는 걸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던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도 했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도 있고 그런데 그걸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실 때 명령했던 건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도 앞부분에 전제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신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주실 때 뭐라고 하시나요? 샴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지껏 몰랐던 내용을 내가 선포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처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죠. 들어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처음에 출발점은 들으라고요. 들은 다음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기억을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억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이 어디 면접 보러 가거나 할 때, 특별히 사범대 면접 보러 갈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질문이 뭐든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대답했던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세 번째, 그것을 가르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범대 가는 학생들한테 왜 선생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 연구하는 자, 내가 배운 그대로 순종, 실제로 행동하면서 지키고 사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그게 가장 인간답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그렇게 대답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 나는 머리가 좋아,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대로 사실은 실천하고 살려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시기별로 사람에게 각각 다른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꾸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령 복을 주실 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럼 아브라함 뭐만 하면 되나요?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편안하네. 가서 보기만 하면 되네. 가서 본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보는 땅을 다 준다. 아니에요. 네 두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죠. 거기 가서 땅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가서 네 두 발로 밟아라. 네가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가서 막 전쟁하고 승리해서 땅을 영토를 넓혔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바꾸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제일 손쉬운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보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여호수아는 전쟁해야 돼요. 다윗은, 그 이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던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원래 갖고 있던 뜻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조금씩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는 자, 정복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이렇게만 명령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일단 기억을 해야, 그래야 나가서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앞부분에 있는 과정도 생략된 거고 뒷부분에 나와야 될 명령도 생략된 거예요. 앞에는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현재 한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본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또 이 내용 어렵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섯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말고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건 당연히 행하고 있던 죄악을 그만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 헌신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격려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혹시 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근본과 출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던 사람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종종 자기가 유대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뼛속 깊이 이방인입니다. 출신이 하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은 자들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저도 가끔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한번 저희 교회 장로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훌륭해 보여서 혹시 좀 중매를 할 수 있으려나 해서 아드님 며느리는 어떤 사람을 구하십니까?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사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부모님이 장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혹시 부모님이 장로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했더니 소개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아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잘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 아니다. 나 때부터 저가 이제 어찌 보면 당대처럼 나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집안이지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집안이 아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주제를 모르고 마치 내가 모든 신앙생활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흠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다른 사람 누군가를 볼 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이신지 안 묻습니다. 당사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시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겠지만 당사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됐다. 가족들 안 묻습니다. 제 가문이 별로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가문 안 봅니다. 본인이 훌륭하면, 본인이 괜찮으면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모든 과정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고 또 만족하며 살고 찬양 부르며 살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 먼 시간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또 우리가 태어날 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갈 때를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형편없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었는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는 삶을, 또 만족하는 삶을, 맡겨진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도,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가득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